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6일 보도자료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주한미군 장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23세 남성으로 현재 부대 밖 숙소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24일 대구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를 방문했으며 21일에서 25일까지 캠프 캐럴에 머물렀습니다. 미군 가족에 이어 병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주한미군기지 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재까지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80여 명이 증가한 1,2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이스라엘, 홍콩과 마카오 등 일부 국가들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2주 안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27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24일 새로운 감염 사례 406건이 추가로 보고돼 확진자가 7만 8,064명으로 집계됐고 2,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엔슈탄트 부소장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만약이 아닌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가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보건당국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25일 오후 6시 CDC 관계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6일 이탈리아와 이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될 수 있으며 세계적 유행병을 일컫는 팬데믹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1월 30일 제네바 주재 외교관들에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항구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 증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타드 월터스 사령관은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럽을 오가는 선적권의 10%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월터스 사령관은 중국이 항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럽의 외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나토 동맹국인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항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이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 터키 등 개인과 기관 13곳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성명에서 이들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 그리고 중국인 워딩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중국인 워딩원이 파키스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민감한 물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중대한 확산 우려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정파 탈레반 간 임시휴전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맺은 7일간의 임시휴전이 이틀 동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주둔 미군 수를 현재 12,000명에서 8,600명으로 축소할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양측이 임시휴전 약속을 지키면 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점점 겨울이 끝나가고 있죠.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는 두꺼운 얼음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얇게 썰어서 보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얼음 수확은 19세기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루어지던 번창하던 산업이었는데요. 얼어있는 강이나 호수, 연못에서 톱으로 큰 얼음 덩어리를 잘라 톱밥을 덮어서 보관한 다음 전 세계 각국으로 운송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얼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보관하고 먹는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은 미국 메인주의 사우스 브리스토를 비롯한 몇 군데뿐인데요. 매년 2월,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 지나고 주말이 찾아오면 사우스 브리스토의 작은 호수에는 얼음 수확을 위해 수백 명이 모여듭니다. 먼저 가스로 작동되는 도구를 이용해 연못을 바둑판 모양으로 조각을 냅니다. 그 다음 모든 연령대의 자원봉사자들이 톱을 이용해 얼음을 갈라 톱밥으로 보호 처리된 얼음 저장고에 넣는데요. 1800년대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못의 얼음 두께는 23cm 정도인데요. 이렇게 수확한 얼음은 여름 내내 지역 어부들과 뱃사람들에게 판매되고요. 얼음 판매 대금은 현지 박물관 운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 동해안은 10에서 40mm, 함경도는 5mm 내외가 되겠고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시내주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0도에서 10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찰스의 노래입니다. 못난 건달 남편을 쫓아내는 노래인데요. 아내가 즉 결코 돌아오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짐을 싸들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Hit the road, Jack. 함께 들어봅니다.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away, 'cause I'll be back on my feet someday.
Don't care if you do, 'cause it's understood. You ain't got no money, you just ain't no good.
Well, I guess if you say so, I'll have to pack my things and go.
That's right,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What you s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이 주둔 중인 미군 병사 한 명이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권법을 둘러싸고 종교적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를 입은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중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주둔 중인 미군 병사 가운데 한 명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령부는 캠프 캐럴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미국 병사가 바이러스 감염 양성 반응을 보여서 현재 영외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주둔 중인 이 전 미군 병사 중에서는 이 최초의 확진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캐럴은 어디에 있는 부대입니까?
이 경상북도 칠곡에 있습니다. 이 병사는 이틀 전에는 같은 경북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구는 현재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의 캠프 워커에서는 며칠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주한미군 가족인 60대 여성이 지난주 두 차례 캠프 워커를 방문한 후에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당국은 현재 한반도 전체 미군 기지의 위험 단계를 높음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6일 하루 동안에 290명에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1,2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220여 건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26일 또 한 명이 사망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었는데요. 12번째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번에 집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의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미국 보건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CDC 관리들은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57건의 감염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CDC 관리들은 아직은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인가의 문제지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CDC 측은 또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하고 있나요?
네, CDC는 현재 1차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등 5개 대도시 보건당국과 협력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까지 바이러스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DC는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넓게 퍼진다면 격리 조처 등 현재 방식으로만 억제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휴교, 집회 취소, 재택근무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처를 위한 긴급 예산을 요청했네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인도 방문 중 가진 이 경제 관련 회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25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백신 개발과 치료 등에 쓰이게 될 거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각으로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CDC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보건당국은 26일 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전날은 500건이었는데 조금 줄어든 수치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다소 좀 주춤해진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총 감염자는 현재 7만 8천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이날 52명이 더 늘어서 총 사망자는 2,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란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란은 26일 현재 확진자는 139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하는데요. 이란 당국은 매일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하는 데 대해 비판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이란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진실을 말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올림픽 대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올해 하계올림픽 대회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 도쿄와 인근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올림픽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는 대회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IOC 내부에서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시민권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군요.
예, 지난해 12월부터 인도 전역을 들끓게 한 이 시민권법 문제가 해를 넘겨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과 25일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자, 이 기간에 시위가 격화하면서 적어도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권법이라는 게 뭔가요?
예,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지난해 개정을 추진한 시민권법입니다. 인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에 와서 불법 체류 중인 6개 종교 신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인도 시민권을 신청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자, 인도 정부가 제시한 이 종교군에 이슬람교가 빠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시한 종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들입니까?
예, 힌두교, 불교, 기독교, 시크교, 자이나교, 파시교 등 6개 종교입니다. 개정안은 또 이들에게는 시민권 획득 자격 기간도 단축했는데요. 이에 빠진 이슬람 신자들, 즉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도 야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왜 이슬람교를 뺐다고 하던가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이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모디 정부가 무슬림 차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 비판의 그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통과가 됐나요?
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인도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통과했고 모디 총리의 서명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인도 야당은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행 유예를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로써 수년간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이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고요. 이에 인도 인구의 다수인 힌두교 등 지지 세력이 맞붙으면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이 기간 특히 시위가 격화됐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방문으로 모디 총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또 미국 대표단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의 전후로 서북부 지역은 물론 수도 뉴델리에서도 유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방화, 총격, 집단 폭행, 염산 투척 등의 폭격으로 격화하면서 20명 이상이 숨지고 2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모디 총리가 국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인도가 종교 자유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모디 총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원전 시설이 가동 승인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6일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에 대한 안전심사를 마쳤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나가와 원전 2호가 더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규제위가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왜 중단됐던 겁니까?
예,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약 13m 높이의 쓰나미가 오나가와 원전 시설을 덮치면서 3기의 원자료 시설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2호기의 경우 원자로 건물 지하가 침수됐는데요. 원자로 냉각 장치는 여전히 작동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나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후쿠전력은 당시 1호기는 폐로를 결정했지만 2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12월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도쿄전력이 운영하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 이 쓰나미로 냉각장치 가동이 중단되면서 폭발이 일어나 방사성 물질과 또 대기가 해양으로 대량 누출된 바 있습니다.
재가동 심사 과정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예,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쓰나미를 충분히 견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 기준을 더 강화했습니다. 도호쿠전력은 이를 위해 해발 29m에 길이가 800m에 달하는 방조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심의가 통과됐으면 언제 재가동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선 오나가와 원전 2호기에 대한 안전대책공사를 내년 3월까지 끝내야 합니다. 노후쿠전력 측은 원전 2호기에 이어 3호기 역시 재가동 심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나가와 제2원전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재가동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원전 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이 앞서 재가동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동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재가동 승인을 받은 오나가와 원전 2호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재가동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현재 미야기현 주민들이 원전 시설에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로 가동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원전 시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방사능이 누출돼 16,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실종된 인원이 2,500명이 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오염수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주변국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올 여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25일에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10차 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약 5년 전 흑인교회에 총기를 난사해 사형을 언도받았던 딜런 루프가 단식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남부국경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멕시코인의 가족이 미국 국경경비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자 10차 토론이 열렸군요.
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10번째 TV 토론회가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진행됐습니다. CBS 방송 주관으로 총 7명이 나왔는데요. 앞선 9차례 토론보다 전선이 더 명료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선이 명료해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현재 예비선거에서 종합순위가 선두인데요. 네. 상원에서 올해 동료로 활동하면서 이 진보적인 정책에 공감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어떤 점을 공격받았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설에 샌더스 의원 이름이 거론된 점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종합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I'll tell you exactly what it adds up to. It adds up to four more years of Donald Trump. Not only is this a way to get Donald Trump re-elected.
네,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고 하는 말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 더 연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내줄 우려도 생기고 또 상원 대다수 의석까지 빼앗길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도 지고 상하원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가진 강경한 진보 성향 때문에 이 중도 유권자들이 외면을 받을 거라고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했는데요. 워런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But I think I would make a better president than Berni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getting a progressive agenda enacted is going to be
네, 자신이 샌더스 의원보다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네.
그 이유가 이 진보적인 의제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득하고 집행하려면 좀 더 온건한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런 의원은 그 방면에서 샌더스 의원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자신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강경 진보 성향이라고 공격받는 이유는 뭔가요?
주요 공약들이 현 상황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공짜로 만드는 내용 같은 것이 있는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공격받은 또 다른 지점이죠. 러시아 대선 개입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러시아가 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활동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이런 내용의 이 정보기관 정보 분석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이런 활동을 하는 목적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하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샌더스 의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당사자인 샌더스 의원은 뭐라고 했나요?
이번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러시아 정부에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y, Mr. Putin. If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ust me, you're not going to interfere in any more American elections.
내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미국 선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샌더스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이전 사업 그리고 북한 비핵화 같은 국제 문제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도 토론 주제가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t I want to take this out of politics right now and talk to the American people because this is so serious. I'm not going to give my website right now. I'm going to give the CDC.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치를 떠나서 미국인들한테 직접 호소하고 싶다라고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의원이 말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로버셔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시급하게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방국들과 협력해서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미리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에 관해서 다른 예비 후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기가 연방정부를 이끌러 에볼라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막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We did it. We stopped it. And the second thing I point out to you is that what I would do immediately is restore the funding.
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본인이 부통령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안에서 퍼지는 걸 막았다는 그런 말인데요. 네. 당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립보건원, NIH 등 관계 당국의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이걸 모두 삭감하거나 삭감을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10차 토론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샌더스 의원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 주간 방송사인 CBS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해서 누가 더 인상 깊었냐는 이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네. 샌더스 의원이 45%로 1위였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로 2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예비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9일이죠.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예비선거를 통해서 종합순위 1위인 샌더스 위원 측은 이번에도 여기서 이겨서 승기를 굳혀나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이 흑인 지지율이 강하다고 자신하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총기 난사를 벌였던 사형수가 단식 투쟁을 했다고요?
네, 지난 2015년이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을 사살했던 사형수 딜런 루프 씨가 이달 들어서 단식 투쟁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루프 씨가 현재 인디애나주 소재 연방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편지를 언론사에 보낸 뒤에 단식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교도소 안에 직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난 13일 AP통신에 보낸 편지에 적었습니다. AP통신 측은 이런 내용은 26일 공개했는데요. 이유 없는 언어폭력과 괴롭힘 때문에 가혹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루프 씨가 주장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시점이 약 2주 전인데요. 지금도 단식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은 단식을 중단한 상태라고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이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또 앞서서 얼마나 단식을 했는지 또 의료진 관여가 필요한 상태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소식통은 공개 발언을 할 수 없는 처지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런 상황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형수 루프 씨가 보낸 편지에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13일자 편지에는 며칠째 단식이 진행 중이라고 적었는데요. 16일에도 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도소 측이 강제로 주사제를 투입한 뒤에 의식을 잃어서 단식 투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앞으로 단식을 더 길게 할 자신이 있다고 루프 씨는 덧붙였습니다.
루프 씨가 편지에 적은 단식 투쟁에 대해서 당국이 공식 확인했습니까?
네, 연방 교정국은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재소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AP통신 측에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루프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을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 연방 교정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프 씨가 벌였던 총기 난사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당시에 흑인 교회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했었죠. 그런데 범인 루프 씨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다뤘는데요. 하지만 루프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최종 심리에서 루프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나요?
형 집행 일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지난달 루프 씨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형이 부당하다는 문건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끔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5일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네, 지난 2010년 이 텍사스주 국경에서 국경 경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던 이 세르지오 에르난데스 군의 부모가 이 총을 쏜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못한다고 연방 대법원이 25일에 판결했습니다.
에르난데스 군이 10년 전에 어떻게 총에 맞았습니까?
당시 15살이었는데요. 에르난데스 군이 텍사스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가로지르는 시멘트 배수로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이 국경 펜스를 건드리고 돌아오는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자 근처에 있던 경비대원 헤수스 메사 씨가 이들을 잡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 멕시코 쪽으로 넘어간 에르난데스 씨에게 총을 쐈는데 이 메사 씨는 에르난데스 군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르난데스 군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이유는 뭡니까?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생긴 재정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메사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또 메사 씨가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사용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 또 적법한 절차를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다수 의견을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넣었는데요. 네. 얼리토 대법관은 이 문제가 외교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서 대법원이 아니고 연방의회가 소송 제기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이 모두 9명인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뭐 이 이념대로 성향대로 정확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보수파 대법관 5명은 모두 다수 의견을 냈고요. 네. 그리고 진보파인 대법관 4명은 모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을 다룬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지난 1971년이었죠. 당시 연방대법원이 관련 법조항이 없어도 잘못된 행동을 한 관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걸 허용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당시 사건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줄 테니 내키면 전화해달라고 하는데요. Carly Rae Jepsen의 Call Me Maybe 들어보겠습니다.
Call me maybe. Hey, I just met you, and this is craz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정예, 육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 육군 사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제복에 절도 있는 움직임, 높은 기상과 품위. 전 세계 많은 청소년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사관 생도들의 모습이죠.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1802년에 세워진 4년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일종의 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한국에는 국가에서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로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 National University라는 말이 되는데 실상 미국에서 한국의 국립대학 역할을 하는 것은 주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주 단위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주립대학들이 주민교육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정부 단위에서도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해양사관학교, 해안경비대사관학교 같은 5개의 국립사관학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5개 사관학교는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연방정부가 전액 학비와 개인 용돈을 보조하는 대신 학생들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정예 장교들을 배출하는 일종의 군사학교면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는 특별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5대 국립군사학교 중에서는 육군사관학교가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매년 미국 대학 평가서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지 2020년 발표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전국의 리버럴아츠 칼리지 가운데서 공동 21위에 올랐습니다. 리버럴아츠 칼리지,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아츠 교육이라고 하면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아츠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아츠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의 관문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입학하면 4년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문은 물론 군사교육, 엄격한 신체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과 달리 사관학교 학생들은 사관생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미국의 대학들은 1학년을 freshman,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은 junior, 4학년은 senior라고 부르는데요. 웨스트포인트에서는 1학년을 freshma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plebe, 즉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2학년이 되면 1살짜리 말인 yearling, 3학년인 젖소인 cow, 졸업반이 되면 비로소 first T, 이른바 1등 말이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학사 학위를 받게 되고요. 육군 소위로 임관돼서 5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정식 이름보다 웨스트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는지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을 들어보시죠.
육군사관학교는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소인 웨스트포인트를 따서 웨스트포인트라는 대칭으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정식 명칭은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입니다. 미국 동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포인트는 캠퍼스 규모만 해도 16,00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미국의 명당자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걸 해서 향후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국가의 관성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역사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 미국 대륙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이 웨스트포인트 지역이 천혜의 환경을 갖춘 북부 지역 최고의 전략 요새라고 판단해서 이곳에 군사기지 건립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기초가 됩니다.
네, 조지 워싱턴 장군은 전쟁 영웅 테드스 커세우스 장군으로 하여금 웨스트포인트 지역에 천혜의 환경을 살린 군사기지를 세우도록 명령했고 이듬해 대륙군 총사령부는 이 웨스트포인트 요새로 이주해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지역에 군사시설을 넓혀가면서 전략 요충지대뿐만 아니라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150톤 무게의 철선을 연결해서 해저 방어시설도 건립했습니다. 영국군의 끊임없는 공격과 아군의 반역 활동이 있기도 했지만 웨스트포인트 요새는 단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략기지로 남아있습니다.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등 신생 미국의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1802년에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중에 5대 교장이었던 실버너 스테이어 대령은 웨스트포인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오늘날 웨스트포인트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실버너 스테이어 교장은 1817년부터 1833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교과 등의 체제를 설립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간성이 갖추어야 할 군인정신, 정직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여 교장은 장교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의 영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해 커리큘럼의 토목공학교육도 보강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은 오늘날 후손들이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미 대륙횡단 간선도로 교량, 철도, 항구 등을 건설하는 공병부대 기술 장교들이자 군사 엔지니어들로 활약했으며 파나마 운하도 육사 졸업생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수많은 전선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도 이 웨스트포인트가 배출한 수많은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맥아더 장군은 특히 웨스트포인트의 최연소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현대전을 치르는 능력 있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해 모든 생도는 프로 운동선수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체력 단련 프로그램과 스포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또 전 생도들의 교과 과정에 역사학과 인문학 교육에 비중을 뒀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특히 정신 교육을 통해 생도들에게 육사의 교훈인 명예와 임무, 조국을 심어주며 생도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은 육사생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한국전쟁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동문들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157명이 전사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 최고의 육군 정예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와 초기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사의 교과 과정 또 선발 요강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I'm Evelyn and this is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Today's lesson starts right now. 중국의 5G 기술을 두고 정보 보안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 beef up인데요. beef, 소고기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단어죠. beef에 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beef up이란 표현은 그러면 어떤 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기사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Man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Beef up. Beef 하면 소고기 외에도 muscle or strength, 근육,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 needs a little more beef on his body to keep up with the team. 그는 팀원들을 따라가려면 몸의 근육을 좀 더 키워야 할 거야. 그럼 beef up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It means to add strength or power to something. 보강하다, 강화하다, or to expand, 확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인터넷을 제어하는 자가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Many technology experts say, 많은 기술 전문가는 말합니다.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서방 국가가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beef up its cybersecurity,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보강하여, to protect itself,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뭐로부터?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5G 기술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Let's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Whoever controls the internet basically controls the world of communication.
Many technology experts say the West needs to take a defensive approach and beef up its cybersecurity to protect itself against any potential threats from 5G technology.
Beef up. 예문 보겠습니다. Beef up security. 보안을 강화하다. Beef up security. Beef up email service,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하다. Beef up email service.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회사는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The company has beefed up its staff.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우리는 홍보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해. We need to beef up our marketing effort. 오늘은 beef, 힘, 근육, 그리고 관련지어서 beef up. 강화하다, 보강하다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떨쳐버려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